성경 맥잡기 아홉째 시간, 우리 창세기로는 창세기 맥잡기 다섯째 시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을 잡는다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전체를 이제 설명할 수는 없고 3장, 4장, 5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그각 장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지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22장이에요. 그거를 지금 4시간에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창세기는 50장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요한계시록보다 두 배 번은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창세기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일이 이 안에 처음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잘 저와 여러분이 소화를 해야 그래야 신약성경과 이 뒷부분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맥잡기 이거 시작을 할 때는 계시록도 2시간, 창세기도 2시간, 다 2시간씩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여유를 가지고 그래도 창세기 맥잡기를 뭐 10시간 좀 얼마 이렇게 들었더니 이게 창세기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시간이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에는 이 땅에 죄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거기서 나는 열매는 먹지 말라 한 거를 지금 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가하고, 그리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 땅에 이제 죄가 들어온 그런 내용이 3장 6절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3장 7절 가서 보니까, 드디어 이두 사람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이제 먹었어요. 그래서 먹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거부하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우리가 얘기하는 죄를 짓게 될 때, 그때 두 사람의 눈이 열렸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이 열렸다는 얘기는 스스로 선악을 판단할 줄 아는 그러한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눈이 열리니까 곧바로 나타난 게 뭐냐. 우리가 벌거벗었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벌거벗고 있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눈이 열리자마자 곧바로 나타난 게 부끄럽다 하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 거고, 이렇게 되면서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해요. 앞치마는 영어로 가서 보면 에이프론이에요. 여러분, 부엌에서 우리 자매들이 일할 때 에이프론을 맨다고요. 에이프론은 어떻게 앞만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급하게, 너무 부끄러우니까 무언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는 지금 무화과나무에서 잎을 따다가 앞만 가렸다.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 죄의 이야기가 나오면 죄는 뭐냐? 죄는 관역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이야기해, 성경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에게 정해주신 관역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모습대로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지으셨을 때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에서 사람이 벗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벗어나.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라고 얘기할 땐뭐 간음죄, 살인죄, 뭐 거짓말하는 죄, 이렇게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는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성. 그러니까 사과나무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사과나무에 왜 사과가 열리냐? 그 나무가 사과나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그걸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보통 죄라고 이야기하는 살인죄, 간음죄, 뭐 거짓말하는 죄 등등 왜 죄를 우리가 이렇게 짓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죄가 있고 성경은 죄들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원초적인 죄, 그리고 이 원초적인 죄가 사과나무라고 생각하시고 사과나무에 사과들이 막 달리듯이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한 그러한 죄들을 짓게 된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영어로 가서 보면 fall short이라고 해서 short 여기까지 길게 long 가야 되는데 짧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적인데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사람 안에 주어 이렇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은 사람조차도 짐승과는 다르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고상하고 선하고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영광에 내가 도달하려고 하는데 자기 힘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거를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해요. 종교, religion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선행을 통해 죄를 덮거나 죄값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종교에서는 무지무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무지무지 애를 써야 된다. 어떻게 자기가 죄값을 이렇게 갚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계속해서 애를 쓰는 거 이런 거를 성경은 종교 행위다, 가인의 종교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그런 방식으로는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유일한 죄 해결책은 죄가 없는 무엇인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다. 자, 그래서 지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으면서 그 순간 하나님과의 하나님 이렇게 임재에 계신 데서 이들이 분리가 되게 됐어요. 자, 이 죄 사건 일어나기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하고 직접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하고 직접 말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도망가셔야 돼.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영적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든지 이와 같은 의미의 교제는 가능해도 직통으로 여기 있는 어떤 형제하고 이야기하듯이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죄지기 전에 하나님하고 막 이렇게 서로 대화했잖아요. 그런 식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딱 이 사람이 지은 이후로 바로 그와 같은 교제가 끊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를 영적으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3장 끝에 가면 하나님이 이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내쫓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임재에서 내쫓기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거를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죽음은 항상 separation, 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데서 분리가 돼서 추방이 되는 걸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죽는 일이 실제로는 얼마쯤 있다 생겼냐? 아담이 가서 보니까 930년인가 살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너무 좋은 그런 그 환경 속에서 말 그대로 오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과일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사는 동안 아담은 930년인가 살았다고 5장 5절이 얘기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육신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는 일은 죄를 짓는 순간에 발생을 했고 육신적으로 죽는 일은 약 930년이 지나서 육신적으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담 이래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됐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단 하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만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인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예를 찾는 가운데 이번에 우리 고정인 자매님이 던이라고 하는 던 해서 그 이 이번에 이제 종교,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이라는 소책자가 이제 60페이지짜리가 나와요. 거기 한 50페이지를 우리 고정인 자매님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안에 아주 좋은 예제가 나와 있더라고요. 예화가. 그 예화가 뭐냐. 저와 여러분이 크레딧카드를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달에 500만원 이렇게 썼다고 크레딧카드 이제 그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날 전화를 한 거예요. 크레딧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서 500만원 제가 빚을 이렇게 졌는데 앞으로 한 달 동안 매일 아침에 나가서 청소하고 밥 짓고 그렇죠? 하려는 대로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500만 원이 탕감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탕감 안 해주죠? 안 해준다 그래서 거기 가서 피켓 들고 왜 이렇게 부당하냐? 그렇죠? 아니 500만 원 내가 빚 졌는데 아 내가 그만큼 아침부터 가서 청소하고 수의하고 뭐 이렇게 하고 500만 원어치 하겠다는데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정신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크레딧카드의 빚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크레딧카드 회사가 정해준 그 계좌로 500만 원을 넣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넣으라고 얘기해서 그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라 요 방법대로 안 하면 절대 통과가 안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인간 세상에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대학 입시를 하려고 그러고 취직을 하려고 해도 그러고 다 거기 원하는 그런 기준을 만족을 시켜야 내가 거기 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고 그 회사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기준을 만족을 해야 시집가고 장가도 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만족을 못 시켜니까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고 그 얘기해서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게 부당하다고 얘기할 사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내가 만들어준 요 기준, 내가 요구하는 이 공의 righteousness 이거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오직 그 방법 하나로만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으니 그거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게 지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예. 자, 그러면 병자가 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먼저 뭘 알아야 되겠어요? 병이 있다는 걸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병이 있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만나야 그래야 나을 수 있는 거고 셋째 단계는 뭐예요? 그 의사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죄에 안 지는 사람 있어요? 하루 종일 생각해 보시고 하루 이틀만 생각해 보면 죄가 이렇게 막 보일 거라고 야 진짜 죽겠구나 하는 이런 죄가 보인다고 그렇죠?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가? 그렇죠? 의사를 찾아야 돼. 죄의 병을 고칠 의사를 찾아야 된다. 찾은다면 어떻게 돼? 그 의사 앞에 나가서 의사가 하라는 그 방법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그 죄의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걸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게 만드셨냐? 자, 오늘 저 가서 옥상이든 어디 가서 오늘 밤에 하늘의 별을 한번 봐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수많은 별들 저런 것들 사람이 셀 수 없거든요. 정도로 많아요. 이 그 많은 별들하고 이 지구를 비교해 보면 지구는 그 큰 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또 먼지만도 못하고 그렇죠? 야 정말 대단한 그런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여기 있는 모든 창조 세상을 이렇게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많다고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어디 뭐 나가서 나비도 한번 보시고 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게 만들어질 수 있나. 그렇죠? 이런 창조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거 모든 것을 디자인한 분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게 불가능하겠구나 하는 거를 그냥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양심이 그런 것들을 증언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가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죄병에 걸렸으니 그래서 내 죄병을 고치실 분은 유일하게 그 창조자 하나님뿐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일반 계시기 때문에 이걸 다는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지만 성경 이야기하는 특별 계시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 특별 계시는 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겨났고 이걸 만드신 분은 어떤 분이시고 한 이런 모든 것을 이 책에 하나님이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건 특별하고 특별한 그런 계시예요. 이걸 가서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 그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 방법대로 나는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아담의 상태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담은 죽었어요. 아담은 죽었다 그래요. 내가 이 선은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는 순간 바로 죽음이 생겼어요. 무엇이 죽었냐 하면 영이 죽었다고 이야기해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사람에게는 영과 그 다음에 혼과 육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영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 다 영이 있는데 영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으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야 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날 때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그런 다음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Bor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Again. Again은 하늘로부터 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난 건 땅에서 난 거고 저 하늘로부터 다시 나는 게 필요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또 봐야 될 것이 뭐냐. 왜 하나님이 아담이 불순종을 했는데 왜 아담 하나만 이렇게 정죄를 하지 아담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왜 하나님이 다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를 하냐. 이거 너무 불공평한 처사가 아니냐. 우리가 누구나 다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이걸 구속하기, 대속하기 위해서는 퍼펙트한 sacrifice가 필요해요. 완벽한 희생 예물이 필요해요. 짐승은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죠? 천사는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풀이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피를 요구하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완벽한 sacrifice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세 인격 중에 하나이신 아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죽을 수 없으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한 번 오셔야 돼. 저를 위해서.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최영재를 위해서 또 한 번 와야 돼. 이 옆에 있는 자매를 위해서도 와야 돼 하면 여기 이 땅에 지금까지 사는 동안 300억 명, 400억 명이 살면 300억 번, 400억 번을 오셔야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이거는 합리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떠한 원리를 이용하냐. 로마서에 나오는 거예요. 전가의 원리를 이용하세요. 전가는 영어로 정가가 아니라 전가. 전가. 전가는 영어로 imput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imputation. imputation은 남의 계좌로 넣어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저와 여러분도 아담의 허리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나왔으니까. 아담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아담의 허리 속에 있는 아담 이후에 나올 모든 사람도 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계좌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모두가 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한번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완벽한 것 같은 sacrifice, 희생예물로 오세요.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냐? 역시 전가를 시켜주셔서 예수님이 한 번 오셔서 완벽한 희생물로 한 번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의의를 저와 여러분의 계좌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몇 번 오시면 돼요? 한 번 오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 거라. 알겠죠? 그래서 성경은 임퓨테이션, 전가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사용해서, 그래서 지금부터 한 6천년 전에 아담이 죄를 지을 때 나도 같이 죄를 지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께로 내어드리며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옛사람도 같이 죽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땅에 묻히실 때 내 옛사람도 같이 묻힌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 일어날 때 우리가 새 사람으로 같이 일어나는 걸로 하나님이 전가를 시켜주는 거다. 아시겠죠? 이 전가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창세기 3장을 읽은 다음에 우리 가서 로마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뭐예요?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로마서 5장 12절. 아담 한 사람의 죄를, 그렇죠? 그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전가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렇죠? 15절. 그러나 거저주시는 이 선물, 예수님의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전가의 원리를 따라 죽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는, 이것도 전가의 원리예요. 전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군림했어요. 누구? 아담 때문에. 그렇죠?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예, 이 복음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로마서 5장하고 이렇게 지금 대비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다. 첫 사람 아담, 그렇죠. 첫째 아담, 둘째 아담. 하나님이 첫째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의의를 그 사람의 계좌에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19절,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전가가 됐단 말이에요. 한 사람의 순종, 그 뒤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된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가의 원리다. 이 내용하고 그래서 창세기 3장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야, 그래야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는 거다. 로마서를 이해하시겠죠? 로마서가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서신서가 로마서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해하려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왜 죽는다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의 죄를 모든 사람에게 전가시켰는가,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라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둘째 사람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망쳐놓은 거를 둘째 아담이 복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가서 보니까 가인과 아벨, 그렇죠? 첫째와 둘째입니다. 에서와 야곱, 첫째와 둘째예요. 그 다음에 야벳과 셈, 셈도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크게 쓰시고, 아브라함도 형이 있어요. 형의 이름이 하란이에요. 하란과 아브라, 아브라함도 둘째 아들이에요.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 다윗도 둘째 왕이에요. 이런 가운데 성경 전체 신구약을 가서 보니까 첫째 아담이 있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다. 그래서 둘째를 이 인간의 그 구속사에서는 항상 둘째를 중요하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다. 그래서 구약, 신약도 둘째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왜 자꾸 하나님이 둘째만 쓰실까? 첫째는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둘째가, 둘째 아담, 첫째가 망친 것을 둘째가 회복하는 그런 구조로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을 가서 보시면 3장 15절에 메시아의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처음 성경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려고 할 때 그래도 적어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아 예언 정도는 이해를 해야 된다. 내가 너와 너는 뱀이에요. 뱀과 여자 사이에 또 내 씨, 내 씨와 그녀의 씨,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멸망받는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가 하세요? 메시아가 와서. 그래서 여러분 이거 그대로 두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메시아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메시아 약속이 충만한 때가 돼야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거 딱 나오면 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씨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해하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난 다음에 3장에서 하나 더 볼 것은 3장 21절. 자,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죄를 짓자마자 한 일이 뭐야?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는데 이 수치 가리니 얼마나 우스워요. 뒤돌아보면 다 보이잖아. 지금 앞만 가렸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3장, 예, 어디 가서 보냐? 예, 가서 보니까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 가죽옷을 만들어, 영어로 가서 뭐 코트를 만들어 입혔어요. 코트를 만들어 입히니까 다 가려주신 거죠. 부끄러운 부분을 다 가려주신다고. 자, 여러분, 그러면 가죽으로 옷을 만들려면 누가 죽어야죠? 그렇죠? 누가? 짐승이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무언가가 죽어야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시청각 교육으로 아담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아담과 이브에게 앞으로 내 앞에 나올 때는 너 다 죄 있는데 내 앞에 나올 때는 죄가 없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가지고 나와야 된다. 내 아들, 딸들에게도 가르치고 손주들에게도 가르치고 내 앞에 나올 때는 죄가 없는 무엇인가를 갖고 나와야 내 앞에 나올 수 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성경 전체 흐르는 그런 맥을 봐서는 어린 양을 주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속죄의 원리는 대신 속죄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완벽한 희생예물이 되셔서 한 번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 이해하시겠죠? 그거를 영어로 vicarious death라고 얘기해 대속의 죽음이다. 대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대신 속죄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는 죄를 이해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그 끝난 다음에 대신 속죄도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가를 이해해야 되고 메시아를 이해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이 복음서에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서신서에 이 복음 이야기가 나올 때 성경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는 거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가인과 아벨 그 이야기가 4장 중에 3절에서 5절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예. 4장 1절에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이랬어요. 우리 개역성경은 동침했다 이랬단 말이에요. 영어나 히브리 말은 이거를 노우라는 단어를 썼어요. 안다. 알겠죠?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육체관계를 맺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하는 그런 걸 안다고 썼어요. 그러니까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처럼 친밀하게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사람이 많은데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만큼 더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안다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도 그렇게 아셔야 돼. 그래, 그렇게 아셔야 돼. 그래서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이것이니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는 게 영생이에요. 아는 게. 그래서 노우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히브리 말이나 아니면 그 이 영어에서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우리말에서도 물론 중요한 말이고, 이러면서 이제 가인과 아벨을 이제 낳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모르긴 해도 이 사람들이 뭐 서른 살이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희생예물을 가져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갖고 왔으니 죽여서 갖고 온 거죠. 피를 흘리지 않고 기름 뺄 수 있어요? 양의 기름이란 못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죠? 자,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 자, 여기 4장에서는 종교가 뭐고 복음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가인은 철저한 종교인이에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고 십일조하고 어려서도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담이 쫓겨나면서 하나님이 가지고 만들어주면서 반드시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된다고 누누이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 그거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거에 가장 최선의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이걸 받아주시겠지 하고 자기 걸 갖고 나온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종교라고 이야기한다. 알겠죠? 그러니까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걸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상의 걸 갖고 와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제 시집 안 가고 해서 애들을 낳으세요. 애가 이제 크고 그러면 부모에게 뭐 해주겠다고 막 갖고 온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냥 갖고 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걸 갖고 와. 물론 받아요. 이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는 받긴 받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네.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정해놨어요. 뭘 갖고 오라고 정해서 하나님이. 피를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피. 그거 외에는 속죄의 길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가인은 자기 것 중에 최고. 지금 제가 다시 얘기해요. 십일조 많이 드리고 뭐 하고 주일 매일 가고 이거 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일에도 성수를 하고, 그렇죠. 헌금도 드리고 주일 봉사도 하고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지. 예, 그것이 없이 가인처럼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날 받아주시겠군요 하면 그러면 지옥행이다.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실 것은 한마디로 피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도 하나님이 내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넘어간다고 얘기하잖아요. 넘어간다고. 그렇죠?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들어가서 죽음의 천사가 다 사람 이 장자를 죽였고, 그렇죠? 예, 죽음의 천사가 이 피를 보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피를 문에다가 뿌린 집은 죽는 일이 생기지 않았고, 파라오의 이 마다들부터 시작해서 이집트에서 피를 뿌리지 않은 집에 거하는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래서 믿음의 선조 중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대표로 지금 누가 아벨이 나오는 거예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지금도 증언하신단 말이에요. 가인도 최상의 것 드린 겁니다. 그렇죠? 최상의 것 드린 거예요. 가인도. 그런데 뭐예요? 여기 가서 더욱 뛰어난 희생물,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희생물, 피의 희생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증거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예, 죄 없는 무엇인가가 나를 대신해서 죽을 때에만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종교인이 이 가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믿고 있는 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일이 4장 8절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과거의 한 6천년 동안의 역사가 뭐냐, 이 성경 가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세상의 어떤 그 마귀의 종교를 가진 그런 사람 계속해서 탄압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탄압한다. 자, 그래서 아벨은 최초의 대언자가 됐다고 누가복음 11장 51절 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언자가 됐다고 얘기하고,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됐다고 얘기해서 가인이 취했던 이런 길을 요한 1서 3장 12절에는 가인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눠준 거 가서 보면 흉악하다 할 때 흉, 그러니까 형이 도끼로다가 치는 게 그 흉자예요. 흉자.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션 하우스에서 나온 생명의 말씀사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중국 사람이 지은 그 책을 가서 보면, 그러면 이제 오늘 이야기한 배선자라든지 의자, 의롭다는 의자라든지 에덴 동산의 강이 네 개 있는 것 밭전자라든지,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한자의 이 상형 문자 안에 그 안에 이 복음이 들어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흉자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형이 도끼로 내려치는, 아니면 돌로 내려치는 그거 지금 형이잖아요. 이거 형이. 그렇죠? 이거를 흉악하다. 지금 이 중국말에서는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미션하우스의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 자, 이렇게 해서 이제 4장에는,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이게 나오면서 가인은 행위 종교, 그거의 창시자가 됐고, 그 다음에 아벨은 믿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창시자로 성경이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사실을 4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우면 됩니다. 이제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5장 가서 보니까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이 다른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창세기 5장을 가서 보면 아담의 세대들, 그건 뭐냐면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난 자가 누가 있어요? 지금 가인도 있고 하면서 쭉,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셋이 나오죠. 그렇죠? 셋 다음에 에노스가 나오죠. 에노스 다음에 쭉 나오면서 개난이 나오고 쭉 나오는데 가서 보니까 아담에게 태어난 사람은 다 끝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담에게서 태어난 다 죽는 거야.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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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 아담의 세대들이 죽었다는 걸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의 세대들에 대한 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 그러니까 똑같죠. 창세기 5장 1절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세대에 대한 책이죠. 근데 예수님의 세대는 세대들로 돼 있어요? 세대로 돼 있어요? 하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형제자매야. 알겠죠? 세대가 하나뿐이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 다음에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나도 바울 형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울 할아버지 안 그래? 2000년 전에 우리보다 먼저 살아서도 바울 형님, 그렇게 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한 세대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최형제도 나한테 형제님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거야. 알겠지?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알겠지? 그래서 창세기 구약 전체는 첫째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는다는 걸 기록한 책이고, 그 다음에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은 예수님 안에서 태어난 그 사람, 그 사람들은 산다는 책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또 비교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죽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 안에 세대가 많다고.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태어나면 다 한 세대가 된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5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이 처음에 뭘로 만들었어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며 그들을 창조하신 날에 그분께서 복을 주셨다. 3절 가서 봐요.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자,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을 따라요? 그래,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형상이 남아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에서 원래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주시려고 했던 그 형상은 파괴가 됐어요. 일부가 파괴가 됐다고. 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 다 아담의 형상과 아담의 모양대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 죄덩어리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전가의 원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하나님이 한 번에 구속하시기 위해서 전가의 원리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은혜는 결코 혈통을 따라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다 아담의 허리에 있었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5장에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누구는 몇 살을 살고 다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는데 가서 보니까 몇 살을 주로 살아요? 900에서 969세까지 살죠? 맞습니까? 예. 이거 그 당시 100년은 지금의 10년일까요? 아니요. 있는 그대로 진짜 969세를 사는 겁니다. 969세. 예, 그 969세가 안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저기 9절 가서 보면 에노스는 90년을 살며 이걸 9살이라 그러면 큰일 난다고 이게. 90년에 계난을 낳았다니까 9살에.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닌 거야, 이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믿어야 이제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환경이 거의 퍼펙트한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969세까지 사람들이 살았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여기 가서 보면 아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담의 아들로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 있어요?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셋만 있으니까 아 그럼 이 셋만 낳나 보다. 아니에요. 자 5장 4절 가서 보니까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아들 딸들을 낳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아들 딸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아내도 또 여기 나와 있는 셋의 아내도 다 누구의 자기 시스터 자매들을 취해서 아내를 이렇게 취하게 된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생겼고 아담은 몇 년까지 930년까지 살았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5장 21절에서 27절은 에녹 이야기가 나와요. 에녹은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채워서 트랜슬레이트 시켰어요. 저쪽으로 옮기니까 그러니까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가도 거기에 에녹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사람이 하늘로 채워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어느 면에서 휴거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이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하면 무드셀라가 나옵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뭐냐? 죽을 때 그것을 보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보낸다는 게 그게 뭐냐 하면 노아의 홍수예요. 노아의 홍수. 그래서 노아가 600세 때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 바로 그 해에 무드셀라가 죽습니다. 성경 가서 연대기를 가서 보면 그래서 969세로 성경에 나와 있는 최장수 인물이 무드셀라다. 무드셀라 다음에 누가 나오냐? 5장 28절에서 이제 32절에 가서 보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나와요. 라멕. 예. 자, 그 이후에 드디어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이름이 안식이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셋의 후손들이 이제 안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라멕이 아들을 낳고는 이제 좀 안식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름을 노아라고 이제 부르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위에 가서 노아 이전 세대에 아들 낳은 거 이거 가서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에노스는 90년을 살며 게난을 낳았다. 12절. 게난은 70년을 살며 마할렐레엘을 낳았다. 그렇죠? 15절. 마할렐레엘은 65년을 살며 거기 가서 보니까 대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을 낳을 때 그 나이를 가서 보면 대충 100세 미만의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아이들을. 그렇죠? 근데 지금 가서 보니까 라멕은 거기 가서 보니까 라멕은 몇 세의 아들을 낳느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년을 살며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불렀다. 이렇게 나온 다음에 노아가 32절. 노아는 500세가 돼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잘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대개 100세 이하에 지금 아들을 낳는데 노아에 대한 무슨 문제가 심각한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몇 세? 500세에 지금 아들을 낳아요. 500세. 그 다음에 또 여기 가서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있으니까 셈이 첫째 아들, 함이 둘째 아들, 야벳이 셋째 아들 이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중요도를 기준으로 셈, 그 다음에 함, 야벳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10장에 넘어가서 셈과 함과 야벳 이야기를 할 때 가서 보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셈이에요. 그 다음이 함이에요. 야벳은 별거 없는 거예요. 야벳은 그냥 지금 유럽 사람, 이 아메리카 이런 데 사람인데 먹고 사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게 한데 하나님의 이 어떤 경륜에 있어서는 셈과 함만이 중요해요. 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은 계통으로 중요하고 함은 마귀의 뜻을 따르는 그런 계통으로 중요하고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 야벳이 첫째 아들이고 셈이 둘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함이 셋째 아들이라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3장, 4장, 5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대충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된다 하고 네 글을 이렇게 집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예, 잠깐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